2015년 9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특이하게도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한국의 유명한 등산로는 1년 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등산 복장을 한 온갖 연령대의 등산객들로 붐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잘 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 평일의 스위치를 주말 등산에도 끄지 못한다. 전력을 다해 사는 것처럼 등산도 전속력으로 한다. 등산로에 밀려든 다른 등산객들의 뒤통수를 응시하며 정상을 향해 기어오른다. 길을 쓰고 정상까지 경주하고 또 길을 쓰고 내려온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등산 중에도 빨리빨리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아마 등산을 빗대서 성공지향적이고 또 무언가 빨리빨리 이루어내는데 강박관념을 가진 우리 한국 문화를 빗대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심지어 등산을 할 때도 목표를 정해놓고 막 거기 추구해갖고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빨리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서 야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는 등산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등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정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말이죠. 그 아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은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 더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자기가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또 죽기 위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드디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것을 야고보는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꺼리시고 그냥 가증히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식을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죽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 한번 하시고 나서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아마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 한번 해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자, 내 자식을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한 번쯤은, 아니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더 이상한 것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이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했을까? 야,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강원도 산골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을 그 예배당에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는 이 아이가 부활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오해는 안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따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처럼 무모해야 된다, 자식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된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으며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기가 죽고 나면 태울 나무짐을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가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직감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걸 직감하고도 계속 산을 올라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지금 13살쯤 됐을 거예요. 고대의 13살이면 전쟁을 나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100살이 넘은 분이에요.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산을 오르던, 그들이 오르던 그 산에 1900년이 흐른 후에 거기에 큰 성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이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 언덕에 아브라함에게 산을 오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나무를 지고 오르세요. 그런데 그 나무는 무엇인가?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오르세요.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힘이 없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세요. 왜?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점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올라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그 답을 해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올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럼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지금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원조가, 원틀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조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나한테 이렇게 줍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선진인 이유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왜 다윗이 믿음의 선조고 믿음의 모델입니까?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잘 적응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종교적인 논리가 분명해갖고 누구에게든지 자기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 언제입니까? 그 한 조각이 우리의 믿음의 조각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장면에서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죽었고 죽기 위해 오르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가 믿음의 모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오르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기 위해 오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죽기 위해 오르는 삶을 살려면 죽기 위해 오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오르기 전에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이 대답을 해줘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릴 줄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자기가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인지할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죽기 위해 오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반드시 가져야 할 전 이해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올라야 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요셉이 진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꿨나요? 아니죠. 요셉이 말하는 꿈은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내가 배를 맛있게 먹었어, 그 뜻을 내가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죠? 다니엘은요, 총리 대신이 되려고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가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르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요, 꿈만 강조하는 것은 일단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또 하나 이렇게 꿈만 강조하는 데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고지에 오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산에 오르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합격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 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 갔는데 그만 믿음을 떠나서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는 아주 두 가지 큰 착각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빛을 좀 더 쏘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영광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거르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하심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좀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완전한 영광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광을 더 나타내야 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할 때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은 뭐죠? 착한 행실은 적어도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상의 성공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자의 본질이라면 착한 행실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강조하다 보면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자꾸 헬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했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 선교지 방문을 하다가 북경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북경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지역에 코스타 집회가 있었어요. 코스타는 유학생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유학생들이 신앙적인 공동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해서 유학생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아주 좋은 기관이죠. 근데 그 코스타 그 북경 코스타에 집회가 그날 있었던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 그 북경 코스타에 같이 좀 가자고. 저도 코스타 젊은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북경 코스타 집회에 강사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개하시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북경 코스타는 아주 특별해서 원래 코스타의 유명한 강사들 뿐만 아니라 이 북경 코스타에서 은혜를 받은 북경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간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정말 그 코스타 집회에 아주 전통적인 스타 강사들이 쭉 소개되고 마지막에 북경 코스타 출신의 강사들을 쭉 소개하는데요, 강사가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왔는데 대부분이 아니 다가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수를 하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모델이 뭐냐?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유학생 모임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이라면 북경에서 유학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포지션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모두가 다 세상의 성공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 강사들만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개회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내용이 이래요. 당신이 꿈을 가지시라. 그러면 꿈을 갖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 절이나 혹은 무속신앙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와 똑같아요. 거기를 방문하고 2,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이 산호세 지역에 그 코스타를 만드신 홍정길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산호세 지역에 내려오셔서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부흥회를 오픈한 교회 목사님이 저희 대학 선배라서 이 목사님 저보다 조금 빨리 산호세 왔으니까 좀 좋은 식당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뭐 일생에 한번 뵙기도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지금 아까 북경 코스타에 갔다 온긴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코스타가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홍정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처음 보는 젊은 목사의 도전에 이 목사님, 나도 똑같이 그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어서 코스타를 끌고 나가야 될두 분을 얘기하시면서 한분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성경 갖고 설교를 안 해서 코스타 유학생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는 별로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분은 관상 기도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쪽으로 돌아오질 않고 있다고. 다 친한 분들이에요. 임으로 온 분들이겠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 대학생 집회를 만드신 저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 헬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너무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말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는 것만 말해서 기독교가 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한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지금 4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내가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도 봤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봤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팔아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할 때참 어려웠던 것이 열등감이나 상처가 가득하고 자기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 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진짜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요즘에 이렇게 십자가 설교나 자기를 부인하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 최근에는 죽은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죽은 사람처럼 해요. 행동을 죽은 사람처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과 죽은 척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극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죽은 사람은 찔러도 자극이 없어요. 근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은 찌르면 금방 자극이 나타나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용을 하세요. 주님이 사용을 하셔야 내 삶에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라는 게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열매라 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기 위해 오르신 분이세요. 근데 죽기 위해 오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기 위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산이 있잖아요. 그럼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산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없는 거야. 아예 나를 없애면 산이고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불교의 생각이에요. 힌두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신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태어난 대로만 살라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는 계급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분을 변경하지 말라고. 이슬람교는 앞에 산이 있으면 그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뜻이니까 그냥 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표를 가져요. 이 성경에서는 목표를 가지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표를 가지는 걸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 격려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비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면 그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읽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내려놓음에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책이 유행하고 나서 연말만 되면 성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헌신하던 게 너무 지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내년에는 교회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용어를, 선교사님이 만들어낸 용어를 불교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다가 내려놓음,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여기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어떤 것이냐?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여러분, 이 찬양은, 영문밖의 길, 이 찬양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시잖아요. 거기다 노래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받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도록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준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신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달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 인생의 한 조각은 빛나게 빛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의 한 조각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주님 내가 평생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이 조각만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의 한 조각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위해 오르려면 오르고 나서 죽어야 합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나누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 요즘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 부흥회를 어느 교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한 분이 저녁에 목사님 잠깐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이요 은행에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은행에서 그 뭐 점수를 매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난 4년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 1등을 하면 진급되는 점수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많이 받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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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대신 목표가 1등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이제 당신이 1등할 수 있는 비결을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1등 하려고 올랐는데 이제는 죽으려고 오르니까 그 직장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 오르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니던 교회 조성호 씨라는 분이 교회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다녔는가?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여기 지사에 근무하려고 오셔서 잠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 이렇게 기부금 내는 걸 상당히 많이 내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아주 높은 랭킹에 올라가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우리 처갓집 식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처갓집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이 처갓집의 그 장인어른이 자녀들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입학금만 딱 대준다. 근데 그 입학금도 너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갚아야 한다. 그래서 뭐 3명인지 2명인지 4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등록금 제일 싼 학교를 다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다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아내의 언니가 되겠죠? 언니가 서울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으면 뛰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잘한 거죠. 근데 선생님 그만두고 다시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분이 교사 월급으로는 만족이 안 됐나 보다. 교사로는 만족이 안 됐나 보다. 의사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의대를 가서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당시 제가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오지에 가서 일하는 그런 의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하는 조건이 뭐냐? 두 달 동안 네팔이나 가난한 나라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봉사를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두 달 하고 오면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기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나 특별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알고, 예수 믿는데 성공하고, 예수 믿는데 올라서 자기가 자기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 뒤에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죽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먼저 죽었나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 오르고 있나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1년 반쯤 전에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서 저에게 초빙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사역팀이라는 다섯 가정이 있었죠. 여섯 가정인가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팀이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7년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분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프린시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자기의 정당성을 프루프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족하거나 죽어서 죽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한 조각, 내 삶의 중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바치고 정말 후회 없이 봉사하고 싶습니까? 세 번째, 그렇게 봉사하고 나서 내가 영광을 누리거나 혹은 내 만족을 누리거나 아니면 다음 리더들에게 존중받거나 내가 영향력이 많아져서 이 교회의 파운더로서 그런 영원히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나서 진짜 정말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우리 사역팀들은 너무나 기쁘게 찬성해 줬어요. 저는 그 찬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꿈꿨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좀 해봤는데요. 교회 직분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영향력입니다.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저를 초빙했던 그레이스 베일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을 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오늘 설교가 나의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습니다.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목회자로 불리움 받은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자기 죽음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거는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점점 영향력이 있어지고 점점 많이 모으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나는 지금 그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큐티한다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죽었는가 하면 살아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저의 자아를 바라봅니다. 욕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잘못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르신 분인데 나는 왜 오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죽기 위해 오르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